역대하 6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셨을 때에 우리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임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가 되고 또한 찬송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26절 마지막에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러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우리를 난감하게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대로 한다면 죄인된 인간은 죄를 극복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게 인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우리가 과연 죄에서 떠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난 죄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이 기도에 죄에서 떠나거든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달라. 이 기도란 얘기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자의 간구는 하나님이 듣지 마시고 또 그의 죄도 사하지 마시옵소서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거든 이 말은 좀 우리를 난감하게 한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 기도죠. 이 기도가 죄에서 떠나거든 이 말이 없으면은 뭐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범죄에서 벌을 받을 때 성전을 향해 간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기도죠. 그렇게 해석하면은 뭐 어려울 것도 없고 또 막힐 것도 없이 깔끔하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에서 떠나거든 이 일곱 글자밖에 안 되는 짧은 문구 하나가 마치 그길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뭐 쉽게 말한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죄에서 떠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죄에서 떠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 아예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죄를 목사가 가르친 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그 죄에서 떠나기를 힘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죄는 거의 대부분이 윤리, 도덕적인 것이고 교회 생활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주의를 잘 지킨다거나 또 십일조를 잘 한다거나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게 양심껏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죄에서 떠나는 것,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것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죄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의 악한 생각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정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고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인간으로서 죄에서 떠나는 것이 가능한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능하다면 성도는 죄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계속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떠나야 될 죄는 무엇이고 또 죄에서 떠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를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죄 문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급한다 해도 목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이나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전부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죄로 간주하면서 그런 죄를 떠나라, 주의 성수를 잘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죄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이 아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정말 죄에서 떠난 사람인 것처럼 죄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범죄에서 벌받는 것인가.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힘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죄에서 떠나려고 자꾸 뭔가 시도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와지게 되는 거죠. 벌 받는 걸 해결해 보려고 그런 이 자기의 그 애쓰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이 되려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불량품으로 그렇게 등록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성경을 모른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은 하나같이 교인을 하나님 보실 때 합격품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게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송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치고 고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합격품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 그걸 목사의 사명으로들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게 성경을 모르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에서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불량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량품입니다. 성경은 불량품에게 하나님께서 받아줄 만한 합격품이 되라, 너를 고쳐서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너는 버림받아야 될 쓸모없는 불량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을 아는 목사라면 교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당신들은 버림받아야 될 쓸모없는 불량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 사람들이 자기를 불량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지금 그 교회에서 배운 것이 그것이라 말입니다. 쓸모없는 자 되지 말고 쓸모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량품인 주제에 자꾸 믿음을 흉내내면서 뭔가 천국에 들어갈 합격품이 되려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시도들이 몽땅 다 헛된 수고일 뿐이고 이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죄다. 자, 지금 제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방금 1초 전에 말했습니다. 1초 전에 말한 것도 기억 못한다는 건 곤란해요. 죄는 자기가 불량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쓸모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의인 행세를 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죄라면은 죄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예요. 물론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도무지 풀 수 없는 킬러 문항이긴 하던데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내가 불량품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지는 게 죄에서 떠난 것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떠나거든 하늘에 들으시고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알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지 못하고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늘에 들어달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주님께 나와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주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는 것은 죄 있는 죄인의 기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늘에서는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주의 피를 의지하는 죄에서 떠난 자, 죄 없는 의인의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진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의인의 기도, 죄사함 받은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게 성도의 기도란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오늘 설교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설교 끝났어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이 뭐라겠습니까? 이건 말씀드린 한 5분쯤 지났으니까 잊어먹었다 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죄인 된 인간으로서 죄에게서 떠난다고 하는 가능한가?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쓸모없는 무능한 죄인, 불량품으로 간주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쓸모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드러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에 항상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방향으로 모든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령이 오셔서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알게 하심으로 죄 떠나게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성도는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것으로 죄에게서 떠난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 계속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죠. 나를 죄인으로 알고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가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가치 있고 높임받고 자랑되고 찬송되어야 될 존귀함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진단 말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그게 죄에 떠난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높이고 감사 찬송하는 그런 성도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 자리에 밀어놓고 죄인됨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일인데 그게 바로 죄에서 떠난 성도다. 이렇게 간주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모든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설교 끝나고 돼요. 예배 끝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분 지났나, 설교가? 15분 지났는데 벌써 끝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제가 보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3장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3장 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기 위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잠깐 여기 펴놓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재미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왕 이름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 이름도 외기가 힘든데 이스라엘의 왕 이름, 그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주 그 못되고 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이에요.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인 아합 왕이 만든 바알의 주상, 그러니까 우상을 없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상을 없앴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으로 아주 잘한 일입니다. 왕으로 칭찬을 받을 업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3절에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기 위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꼬리표가 붙어요. 바알 우상은 다 부속 없애버렸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누군가 하면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가장 처음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호람이 바알의 조상을 없앴는데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는 따라 행했다. 그 죄는 떠나지 아니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를 보면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는 내용은 계속 언급됩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한 곳 더 볼게요.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 이것도 좀 길지만 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기 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위하여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기 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예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후는 군대 장관이었다가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예후로도 왕이 되어서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또 산당도 다 부숴버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후가 한 일을 잘했다 칭찬합니다. 그 뒤에 오면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정도였는데 그 31절에서 보면은 예후가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또 이런 꼬리표가 붙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알을 부셨습니다. 여로보암이. 바알은 우상이에요. 그러면은 금송아지는 우상입니까? 우상이 아닙니까? 역시 우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후가 왜 바알은 우상이다 가면서 그 바알은 부숴버리는데 금송아지는 그것도 형상인데 금송아지는 그냥 두어서 섬기게 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예후가 금송아지는 바알과 같은 우상으로 보지를 않았다. 그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여기에서 그러면 예후가 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보지를 않았을까? 바알과 똑같은 우상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같은 형상인데 왜 그랬을까? 좀 복잡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죄에서 떠나는 것을 먼저 죄를 죄인됨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인됨을 아는 것이다. 그 죄인됨을 안다. 죄를 안다. 죄인됨을 안다.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할까 싶어서 지금 제가 여로보암의 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됨을 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라고 내가 인정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를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그걸 여로보암의 죄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가 바알은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 다 부숴버렸어요. 그 일론에 하나님께 너 잘했다. 이게 칭찬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느냐? 이걸 알려면 또 우리가 여로보암이 한 일을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또 열왕기상 가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에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이 내용인데 자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 분열되었다고 했죠. 그럼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남쪽 이스라엘에 있죠. 예루살렘에.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이 제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성전 가야 되니까. 자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불안해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출입하게 되었지만은 그 마음이 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향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서로 왕래하다 보면은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 유다 왕이 좋아서 유다 왕을 섬기려고 자기를 죽일 것이다 하는 그런 계산을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한단 말입니다. 목사가 대개 보면은 자기 교회 교인이 다른 교회 목사 설교 듣는 것을 싫어하고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뻔해요. 자기 설교보다도 다른 교회 목사 설교를 또 좋아할까봐 그걸 단속을 이제 하는 거죠.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뭘 듣든지 간에. 근데 목사는 그걸 경계를 해요. 신경을 써요. 목사의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 목사 설교는 들어 은혜가 안 되는데 저 목사는 설교 은혜가 돼. 이걸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정말 경기할 정도로 듣기 싫어해요. 뭐 그런 말 들으면 불안하죠. 아니 이제 내 교인을 저 교회로 빼앗길까. 그래 교인을 미리 단속한 차원에서 이제 다른 교회 목사 설교 듣는 것을 단속하는 경우가 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여로보암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런 이유로 자기 백성 단속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제사 북쪽에 제사드릴 방법을 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금송아의 두 개를 만들어서 배들과 단에 하나씩 두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송아지를 성전으로 대체해서 예루살렘 가지 않고도 제사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금송아지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이스라엘 또 필요한 게 있죠. 뭡니까? 예.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나 제사장은 레위처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보통 백성, 일반 백성을 가지고 제사장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7월 14일을 8월 14일 바꾼다든가 절기도 바꿔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북쪽에 붙들어 놓고 자기를 계속 왕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삼은 거죠. 그걸 여러 번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이스라엘 왕들이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행한 일들이 다른 왕에게도 필요하고 좋은 일이었다 그 뜻이에요. 어떤 점이 그런가 하면은 왕은 백성이 있어야 되죠. 백성이 많아야 되고 많은 백성이 자기를 지지해 줘야만이 왕으로서의 힘이 있단 말입니다. 뭐 지지율이 뭐 10몇 프로, 20% 그렇게 낮으면은 이 왕의 힘이 없어요. 말빨이 안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 백성들이 우리 왕 탄핵하자 데모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나라 다스리기가 이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두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전 역할은 금송아지란 말입니다. 계속 필요해 왕들에게. 만약에 금송아지도 우상으로 부숴버린다면 자연히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백성이 갈 거라 예상하니까 그걸 부수지를 못하죠. 여로보암과 똑같이. 그런 이유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냐?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우리나 한국 교회는 여로보암의 죄와 관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죠. 왜? 금송아지 없으니까. 그런데 금송아지가 정말 없느냐? 없는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송아지는 없는데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가 온 한국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졌단 말입니다. 물론 실제 금송아지 있으면 뭐 넘어가겠죠. 이제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 온 한국교회에 가득 채워지는 금송아지 이게 뭔가 하면은 십자가를 종교화한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예요. 십자가를 종교화해버리는 거.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여기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제사하고 절 바치고 그래 복받는다. 이게 여로보암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성전을 제사 복받는 이방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죄가 되는 것이에요. 성전의 제사, 제물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찾아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의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죠. 십자가 금송아지가 되고 교회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복을 비는 곳을 전락돼버린단 말입니다. 결국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이걸 두고 죄의 보편성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보편성. 여로보암의 죄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죄가 되는 것이고 유다의 죄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죄가 된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사람만 죄가 아니라 나의 죄고 그때의 죄가 아니라 지금의 때의 죄고 온 교회만 죄가 아니라 은속교회의 죄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면은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토록 감사하다고 말한 십자가의 모든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십자가에 관심을 두는 자로 모이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관심을 두고 모이는 교회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복받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죄인이라고 하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잘 믿더라 그럼 복 주신다.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별탈 없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자식이 잘도 그러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란 말입니다. 말은 죄인인데 결국은 입만 죄인이에요. 입만 죄인이고 그 속마음은 죄인으로 살아간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실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복음 하고는 있는데 세상에서 내 자리는 내려놓은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늘 내 자리는 가치 있는 자리, 존귀한 자리 그렇게 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입 빠지고 죄인을 고백하는 것도 헛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고백이 헛된 것이야. 그리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임을 알고 고백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생각한다면은 거기 또 한편으로는 죄인으로 고백하는 복음을 하는 성도라는 거. 난 복음한 성도야. 그 자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실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됨까지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속에는 나를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그걸 감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렵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렇게 어려운 존재예요. 정말 어려운 존재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배우면서 아 죄인이 맞구나 수긍이 되고 그래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됐다 끝났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쉬운 인간이 아니에요. 항상 사탄이 작업하고 있는 게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목사들이 많이 써먹는 신명기 28장이죠. 여러분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성경 보십시다. 좀 기분 좋게 하려고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까지 기분 좋은 구절은 같이 읽어봐야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좀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뭐 죄대 말만 듣다가 복리하게 나오니까 좀 마음이 풀어지는 느낌이 좀 안 들어요? 죄송한데 기분 좋은 거기까지고 딱 거기까지고 이 복을 받을 자가 누군지 복의 조건이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복 받을 자의 조건이 뭡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게 조건입니다. 그게 복의 조건이에요. 자, 복받는 이야기 뒤에 뭐가 나옵니까? 저주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것처럼 복이 있으면 저주도 있어요. 저주받는 조건은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의 조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가를 분명해야 되겠죠.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어느 쪽이에요? 저주죠. 저주예요.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 자식이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건 같이 안 읽겠습니다. 기분 안 좋은 구절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 해당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목사들이 이 복의 조건, 저주 조건을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뭐 11주 주일 성수, 교회 헌신, 목사 섬긴 이런 것을 바꿔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복 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 교회가 말한 내용들이죠. 그런 말로 교인들을 자기에게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교회, 나에게. 그리고 또 교인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효과적 행사들을 벌리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서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회가 자 이렇게 복 받습니다. 이 말 자체가 엉터리 사탄의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보이는 건 저주 조건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조건으로는 저주밖에 없어요. 그럼 복의 조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복의 조건은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복의 조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복의 조건 우리에게 있는 게 예수께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면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렇게 해서 복의 조건이 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복의 조건이 되셔가지고 그걸 미리 보여주고 나타난 예고편으로 주어진 게 구약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복의 조건이 뭐다? 피 흘려 죽으신 이 제물, 장차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분이 복의 조건이다. 이걸 나타내는 예고편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의 조건을 가진 자로 기도해서 복받겠다 이것이 아니고 복의 조건이 아닌 저주 조건이 있는 자로 복의 조건이 되는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이고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26절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은 주의 벌을 받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늘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단절이거든요. 하늘 닫혔다. 하늘 닫혔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은혜가 단절된 상태예요. 모든 게 단절되었다. 이게 범죄로 인한 저주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 성전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 떠나거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은 주님께서 범죄한 자를 징벌한 취지가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벌 주는 취지, 그 취지가 뭔가 하면은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려고 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징벌의 취지예요. 죄를 고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난 자 그렇게 만들기 위해 징벌하신다. 그렇다면 범죄한 자에게 징벌은 은혜예요. 징벌이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그렇게 그런 시각에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대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벌받는다. 이걸 싫어하죠. 그냥 벌받는 걸 지옥 가는 것을 여기고 있으니까. 벌받는 걸 은혜로 사랑으로 보는 시각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 벌을 통해서 나를 저주받을 자로 보게 하시고 그런 나에게
절반을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십자가 은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 도가 징벌인 것이고. 근데 교회에는 자꾸 징을 받지 아니하고 복받는 그런 신앙생활,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 모든 종교가 벌받지 말라 그거예요. 신에게. 그게 여로보암의 죄였고. 그리고 그 죄가 자다수도는 되도록 인간에게도 이어지고 있지 않냐. 그 죄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것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평탄하게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벌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흘러가지 않습니까? 내가 벌 받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지? 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죄를 고쳐가지고 벌을 좀 해결하겠다 그런 시도들 그런 시도가 인간에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범죄한 자에게 징벌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징벌을 받음으로 해서 비로소 내가 죽게 범죄한 자구나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 점이 은혜란 말입니다. 나를 범죄한 자로 보게 되었지만 나에게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려요. 뭘 할 수 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그런 범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십자가 피의 은혜도 알 수도 없는 모든 가능성 그게 사라져버리고 오직 소경이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자 그런 자로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정말로 범죄한 자로 여기는 죄인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주 되신 예수를 알게 되고 십자가 피의 은혜 감사가 되어진다. 그게 그러면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 하나님의 개입, 성령 역사하심, 일하심, 함께하심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게 감사하는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심으로 죄에서 떠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겁니다. 성전 앞에서는 모두가 범죄한 자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범죄한 자로 나올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을 받을 사람으로 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조건만 가득한 그런 자로 나와지는 거. 그걸 두고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가 사함받는 죄 없는 자라는 복으로 채워지게 해달라. 이게 십자가로 채워진 복인데 교회마다 자기 힘으로 복의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복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정말 서글픈 일이에요. 그게 성도는 복을 받고 싶어서 또 나의 손을 복으로 간주하고 그런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자꾸 믿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성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 복된 소식으로 찾아오신 십자가 능력을 감사하고 그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된 그런 자로 나오는 게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는 우리가 한번 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스스로 마음을 고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개입에 간섭에 의해서 탄생이 돼요. 새롭게 창조가 된 게 성도예요. 이러한 성도로서 교회를 바라본다면은 십일조를 하지 않아서 행위에 벌 받을까 불안해하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뭐 돈에 쪼달리면서 헌금을 과하게 하고 주일 성수한다고 힘쓰다가 하루 빠지면 뭐 하나님이 또 벌 줘가지고 다리 부러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정말 그런 모습들은 기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이전의 모습이었고 여전히 내 안에 나에 대한 그런 기대, 헛된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이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속된 간섭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은 쉬지를 않습니다. 아, 너 이만큼 잘 됐네? 하산해. 내보내놓고 잘못하니까 찾아오고 간섭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한순간도 이만하면 됐네? 내 힘을 해보겠네?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간섭, 인도하심, 시장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이 감사한다면은 그래서 신자의 감사는 쉬지 않는, 항상 범죄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복음을 알게 되고 성령의 지혜가 함께한 가운데에서 성경을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 이를 여기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 27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한 길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껏 산다거나 뭐 선한 일을 한다거나 이게 선한 길이 아니에요. 그냥 사시는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사시는 삶에는 늘 보이는 건 저주받을 조건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십자가 은혜이고 능력이다. 그 십자가 감사가 되어지는 것. 이게 성도가 행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 인도는 죄인을 죄에 안 지는 자로 고치는 게 인도가 아니고요. 죄인으로 사는 가운데에서 벌하시고 징계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그런 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개입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에 자꾸 쓸데없이 우리가 내 소원 가지고 내 일을 이루어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죠. 이게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표현하자면 지독합니다. 지독해도 그렇게 지독한 인간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환상이나 욕망들, 어떤 꿈들, 소원들을 우리는 절대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우린 여로보암처럼 늘 종교 가운데에서 하나님 찾는 그런 자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여러분을 간섭하시면서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이 찬송이 되셔야 되고 그게 우리를 인도와 선한 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선한 길을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기도. 그게 우리 가운데에 나와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기도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러한 성도들 여러분이 늘 좀 바라시고 또 거기에 마음을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서 잘 되겠다. 그건 헛된 욕망이니까 아예 그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인도한 성도로서 오직 주의 은혜만 찬양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런 길로 인도해주십시오. 항상 그런 소원으로만 나와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모든 시도가 헛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에서 징벌까지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시고 죄 있는 자로 주 앞에 나와서 주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일 속에서 은혜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